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본문 중심으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생애는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짧지만 그래서 사실적이고 정직합니다. 초대교회의 초대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4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자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반인인 듯 했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꿈을 꾸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는 꿈 말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꿈꾸던 나라였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이 땅, 여기서 펼쳐진다는 꿈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2의 천지개벽을 꿈꾼 것이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전 시스템을 부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님은 그 작업을 갈릴리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랑요? 갈릴리 보통 사람들, 오클로스입니다. 고위직 권력자와 구분되는 말, 오클로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명의 오클로스를 먹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말하게 했습니다. 물리를 걸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리더십을 재현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사실을 아십니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부르던 사람이 100명 혹은 200명 단위는 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7박 8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성전을 휘둘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 마치 정탐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무너뜨릴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무너질 성전을 아픈 마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올리브산 넘어 베다니 마을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예루살렘 들어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월요 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명절날, 유월절이라서 각국에서 온 유대 방문객 수천 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널리 알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베다니로 물러갔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다 펼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가 지납니다. 넷째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성전에서 난동 피던 사건, 두 부류의 관전자를 저희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이고 하나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입니다. 야, 이거 혁명이네. 속으로 좋아했을 가룟 유다 혹은 가나안인 시몬을 극좌파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성전을 뒤엎는 것을 보고 신이 났겠죠.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꿈을 실현하시는가 보다. 그러나 어제 보니까 예수님은 논쟁만 하고 가르치시기만 하고 어떤 자기들이 바라는 정치적 혁명을 도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실망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수요일 날 배반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관전자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화요일 변론, 특히 부활 논쟁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이분은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은 필경은 당국의 미움을 받아 죽으실 것인데 알았었어요. 그래서 옥합을 열어 예수님 죽음의 대관식을 머리에 향유를 부으심으로 그 의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일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유월절 음식을 낮에 준비하면 됩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에게는 금요일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잡은 유월절 양은 성 안에서만 먹게 되어 있어서 성안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떼며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식후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십니다. 다음 날 새벽, 역시 같은 유월절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십니다. 가야바 제사장에게 끌려가 곤욕당하고 새벽 아침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 재판받고 낮 12시에 십자가 처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무덤에서 계셨습니다. 8일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체적 부활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너 아내, 내 남편, 너 남편 따지는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 의미 없다. 그런 부활은 현세적 삶의 연장일 뿐이다. 부활은 그러면 어떤 부활입니까? 마가는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갈릴리로 가라. 부활의 의미는 갈릴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향유를 바를 작정이었습니다. 저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곳에서 이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돈이 굴러져 있고 어떤 흰옷 입은 젊은이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두려워 말라는 말에 또 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너희들 앞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여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한 주 지난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첫 출발입니다. 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었죠.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갈릴리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결국 서성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처음 불렀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갈릴리의 예수님은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실패의 길에서 소망의 길을 터주기 위함입니다. 부활 후 우리 주님의 갈릴리 행보는 우리들의 과거와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 새길 교회, 새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린 무너진 새가슴들이지요. 몰락, 패족, 부스러기 같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버금가는 위대한 새로운 창조, 새 작품을 만드십니다. 갈릴리는 새로운 천지 창조 역사를 준비하는 마을입니다. 팬데믹으로 1년하고도 2개월을 흑암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눈과 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하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행보의 뜻은 예수님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덤, 죽음의 언저리로부터 첫째, 멀리 떨어지는 작업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 이름처럼 뉴웨이, 새 길로 들어서는 작업입니다. 믿음이란 습관인데요. 과거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릴 적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도 못한다? 맹숭맹숭하다? 도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산 믿음이어야 합니다. 길을 나서게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짜릿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의 첫 만남을 컴퓨터 파일 속에 집어넣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회복하듯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만남을 단순 재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생생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만남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데 중단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뜻이죠. 믿음이란 사라져버린 낡은 옛 기억을 들추어내는 앨범이나 모음집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또 겪어야 할 어려움에도 모든 것을 상실할 때에도 생생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꿈속에도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행보, 새롭고 경이로운 만남이요. 이에 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더 놀랍고 경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행은 주변부 갈릴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존경하는 예루살렘, 그것도 제사 지내는 성전이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갈릴리처럼 멀어질수록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구약의 스가랴 학계 스룹바벨 시대로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동명이인이 바로 이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발음과 번역에 따라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예수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즉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재건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성전 허무는 작업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 노심초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 허물기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영어로 Joshua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아, 예슈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 영어로 Jesus. 이거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 서 있고 곁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참소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이 세팅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스가랴 3장 1절에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동명의 사람 둘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는 성전을 해체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하는 일이 상징적으로 더티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성전 재건을 위해 먼지를 덮어 쓰는 공사 현장에 있고 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성전 제도 율법상 더러운 지역 갈릴리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옆에 선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결한 관까지 그 머리에 쓰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싹을 가지라고 번역했고요. 사전적으로는 돋아나서 스프링 아웃이죠. 스프라우트입니다. 장차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싹, 스프라우트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미러 이미지, 거울이죠.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옷을 입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나날의 삶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소외되고 차별받고 가난한 자들의 동네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상실한 주변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실제 실존의 세계에서 가장자리로 우리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냐하면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재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처럼 더러운 옷 입고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일상이 있는 곳, 예전에 매일 누비고 다니던 곳, 이 마을 저 촌락 구석구석 안 다닌 곳 없던 땅 갈릴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에 몸소 보여주십니다. 날마다 집에서 직장에서 어려우나 즐거우나 우리 삶의 공유 현장 갈릴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그 위대하신 분이 갈릴리 같은 가난하고 아둔하고 소소하고 더티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티한 옷 입은 우리 삶의 매 순간에도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릴리를 넘으라고 하시는 거죠. 편견의 장벽이 있는 곳, 매일 주위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야 일상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우리들은 매일 우리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알아봐야죠. 제자들처럼 실패한 경험 넘어야 합니다. 로마 통치의 폭압과 유대 기득권층의 부패한 악 넘어야 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 넘고 극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가능합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코로나의 밤이기도 합니다. 꿈은 산산조각 났고 짙게 드리운 어두움은 아직도 여명을 기다리는 반말입니다. 부활절 아침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대를 채워줄 갈릴리입니다. 앞을 가리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역사적으로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운동,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건재했고 건재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주 70년 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이방 지역 교회 중심으로 예수 운동, 복음 활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예수님의 갈릴리 상황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갈릴리에 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속이란 단어가 바로 부활을 뜻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빈 무덤 남기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 새 창조의 삶, 새 길로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귀한 영적 양식으로 삼고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